창세기 41장 25절에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등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일곱 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보금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5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조건을 찾아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조건만 찾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잘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될 조건만 자꾸 보이잖아요.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안 될 조건이 많아도 마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 만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문제와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실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그래서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마음에 어려움만 남고 고통만 남고 괴로움만 남아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내가 버티고 이기고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그게 자신의 의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가득하고, 마음에 그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으로 이기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두들겨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마음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 감사가 가득하면 마음을 두들기면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 감사, 감사하고 감사가 나오겠지요. 마음에 불신이 가득한 사람은 불신, 불신, 불신하고 신발이 없나 늘 불신, 불신하고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공급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복한 건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무리 절망적인 형편이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통이 찾아온다 해도 그때마다 하나님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 벗어날 수 있었고, 아 그때 정말 어려웠죠.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좌정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으로 다 넘었어요. 하나님으로 다 넘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지금 그 문제를 넘어간 사람은 그 문제에 매여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크든 작든 여러분 마음에 매여 있는 게 있다면 그 문제를 지금 못 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마음에서 넘지 못하면 마음에서 어려움이 되잖아요. 사람을 못 넘으면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이 싫어지고 왜 내 곁에는 저런 사람만 있는 거야? 그러면서 원망하고, 마음에서 그 사람을 넘어가 버리면 주님으로,
그 사람이 왜 내 마음이 문제가 돼요? 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혀 살겠어요? 왜 그 사람에서 마음을 닫아버리겠어요? 가끔 제가 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단톡방도 있고 작년에 단톡방도 있고 부인의 단톡방도 있어요. 어쩌다가 나갔습니다 하고 뜨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죠? 누가 나갔대요. 어? 이 사람이 나갈 사람이 아닌데 왜 단톡에서 나갔지? 근데 어쩌다가 휴대폰을 바꾼다든지 실수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가 삶 속에서 만난 문제를 못 넘어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다른 지체와 부딪혀가지고 마음이 다쳐서 에이 다 싫어 하고 나가버리는 사람, 교회를 향하여 종을 향하여 마음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보따리 싸고 나간 사람, 단톡 속에 보따리 싼 건 안 보이지만 나간 거 보면 어느 날 교회 기관에 근무하는 자매가 나갔어요. 이 사람이 왜 나가지? 그 뭐 이제 단톡방에서 잠깐 나간 거야 뭐 나갔다 들어오면 되는 거지 싶지만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뭔가 전에 갖지 못했던, 전에 내게 없었던 다른 어두운 마음, 다른 마음이 들어와 다른 생각이 그 마음을 주장하니까 나가는 거니까. 알아보니까 시험이 단단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잘 치면 100점 맞아서 안 나갈 건데 시험을 잘 못 쳤는지 그냥 나가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서 어떻게 내버려 둬. 저 마음이 풀이 한번 푹 꺾여야, 풀이 죽어야 이야기가 되지. 자신이 옳아서 나갔는데 다른 사람 틀렸고 자기는 옳으니까 나간 거지. 내가 틀린 사람 되면 나갈 일이 뭐가 있어요? 감사하죠. 때로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내 일이 아니죠. 다 주님의 일이고 복음의 일이고 교회 일이고 그래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잘 안 되면 간섭도 받고 혼도 나오고 책망도 듣고 그래요. 제가 월드캠프 할 때 CLF를 하는데 CLF 담당자가 됐는데 2주차 태권도원에가 있었거든요. 아침 식사하면 거기에 이제 담당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장소에 가면 아니 CLF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CLF에 이런 일이 있다는데 알고 있어요? 모르는데요. 아니 담당자가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속에서 불이 좀 날라 그래요. 왜 불이 날라?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담당자 나한테 좀 보고 좀 하지. 나한테는 보고 안 하고 저 위에다 다 보고 하냐. 그래서 이제 책망도 듣고 지적도 받고 간섭도 받고 그래 해가지고 어떻게 할래요? 쓴소리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달콤하게 들리면 오직 좋겠어요. 근데 달콤하게 안 들리고 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아, 참 얼굴도 뜨뜻해지고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네. 마음에서 씨름이 되는데 그 자리에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일은 가지 말아버리자. 그리고 안 마주치고 싶은 거예요. 그 상황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 일이 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누군가는 이 일을 담당을 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싫은 이 육신이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 싫은 소리, 쓴 소리 뭐 맞는 이야기지만 다 맞는 이야기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막 싫은 생각이 올라오지만 그 생각, 그 감정 따라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 너 잘 못하는 게 사실이잖아. 너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 배워야 되잖아. 그렇지, 배우려면 좋은 소리 들으면서 배울 수 있어. 쓴 소리도 들어가면서 듣는 거야. 그래서 배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일을 진행하는 분들하고 앉아서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그분들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건 미리 생각하고 일이 잘 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하고 당신이 왜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잘 돼야 되니까. 이게 주님의 일이고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일이기 때문에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옆에서 미리 생각하고 또 이렇게 헤아려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날 또 가면 어김없이 쓴소리가 들려오지만 순간은 부담스럽고 싫지만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배워가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룻은 시므온의 명을 따라서 보아스의 발치에 내려가 누웠어. 룻이 보아스 마음을 알 길이 없잖아요.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이 보아스는 그 땅 주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가 돼 있는데 이 룻은 저주받은 모압 여자, 남편 죽은 과부, 그리고 한나 시녀에 불과한 사람인데 이 보아스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보아스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곳이 어디냐? 바로 그 보아스의 발치에 내려가야만 하더라는 거죠. 타작마당에 누워있는 보아스 발치에 내려가 이불을 살짝 덮고 누워있는데 보아스가 잠자리에 움직이다 발끝에 뭐가 턱 걸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누구냐? 예, 저는 당신의 시녀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가 네가 연수한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너의 기업을 물으리라. 그렇지만 나보다 먼저 된 자가 있다. 그 사람이 물은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물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너의 이름으로 기업을 불러줄게. 그러면서 보아스가 너는 시므에게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라. 겉옷을 딱 폈는데 보리 여섯 대를 턱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찾아가게 되죠. 어머니, 그분이요,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이 보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들고 나가니까 나오미는 거기서 누구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느냐면 보아스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보아스가 이제 누세 기업을 불러주시려고 마음을 정하셨구나. 이제 됐다. 그러면서 룻기 3장 18절에 나오미가 누대에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는 너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날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룻을 위하는 사람이 룻이 아니라 보아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신앙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부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또 그것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궁핍이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 우리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죠. 맞습니까? 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한자로 이 피자가 받을 피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 피조물, 그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는 내게서 조건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도와주시려나,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일에 어떻게 일을 하시려나, 하나님은 이 일 속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자꾸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사는 사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마음에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은혜를 입어서 복을 받아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게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둬두셨다고 했는 줄 알아요?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셨다.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두셨다. 누가? 하나님. 그러면 순종할 수 없는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갇혀버렸으니까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교도소 안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나가려고 한다고 나가져요? 못 나가잖아요.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 나가는 것처럼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왜?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으니까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이 그 내 안에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영에 이끌려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목요일날 CLF 모임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웬 줄 알아요? 아니 여기 와 계신 목사님들이 다 기쁜 소위 선교에 소속이 됐더라니까요. 세상에.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나는 기쁜, 이제 이 단어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이분들이 기쁜 선교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기쁜 소식 선교, 이게 너무 기니까 기쁜 선교에, 아 내가 기쁜 선교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행복해졌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아니 저분들이 저런 얘기 할 분들이 아닌데. 거기에 한두 분은요 친구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알아요?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 따라오신 분이거든요. 기쁜 소식 선교에 가자 그러면 안 따라왔다는 거지. 근데 밥 먹으러 가자 그 말 듣고 따라와가지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84세 목사님이, 난 젊을 때 설교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 한 시간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하느라고 애를 먹고, 그래가지고도 설교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난 요즘 설교하는 게 재밌다. 아이 84세 목사님이 목소리가 막 쩌렁쩌렁 하는 게 힘이 넘쳐요. 저보다 더 넘치더라고. 옆에 74세 은퇴 목사님이 앉아있고 84세 목사님이 딱 앉아있는, 두 분이 이제 인사를 나누시더라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몇 살이요? 아, 나 74입니다. 나도 74시요. 84대는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거짓말로. 나도 74시요. 아이고 그러세요. 아이고 친구 사면 되겠네요. 하고 이제 이렇게 한참 이야기가 오가는데 목사님이, 아 나 거짓말했는데 84세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지금 이제 기도원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강사로 초청을 했대요. 한 시간 반 말씀을 전해달라. 갔대요. 다들 놀래가지고. 왜냐? 이렇게 나이든 목사인 줄 모르고 초청했다는 거지. 예. 누가 저 목사님 참 말씀이 좋다 해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이렇게 84세나 되는 할배였으면 초청 안 했다는 거지. 근데 한 시간 20분 말씀을 전한 난 요즘 너무 행복하다. 세워만 줘봐라. 내가 못하나. 그러면서 내가 기쁜 성교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이 넘친다. 복음을 내가 탁 깨닫고 나니까 할 말이 너무너무 많다. 한 분 한 분 CLF를 만나서 또 월드캠프를 참석하면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마음에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요. 여러분, 누대계는 이제 자기가 자기를 위한 삶이 끝나고 보아스가 룻을 위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찾아오면 아이고 이 어려움 좀 없었으면 좋겠어,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좋겠어,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 내게 찾아오는지 몰라, 그러면서 형편을 탓하고 살 때가 많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불뱀을 보냈더니 백성들은 이 불뱀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왜 그들은 불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불뱀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온몸이 도구로 번져서 고통스러워 죽어가고 있고 불뱀에게 안 물린 사람들은 불뱀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근심하며 사는 거고 불뱀만 사라지면 되는데 불뱀만 없어지면 되는데 불뱀이라는 형편만 끝나면 되는데 이놈의 불뱀이 문제야. 이놈의 불뱀 때문에 그래. 우리 그런 마음 많죠? 우리 자매님들은 저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문제야. 아이고 저 자식은 저거 누구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저렇게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어. 자기 뱃속에서 나왔으면서. 그럼 막 또 자식 꾸짖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놔놓고 하면서 또 이제 아이들은 엄마를 막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형편하고 이제 싸우지 말고 불뱀하고 싸우지 말고 불뱀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불뱀 좀 떠나라 제발. 아이고 이놈의 불뱀 때문에 인생 못 살겠다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 있지 않아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노뱀을 바라본 즉 살리라.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고통이 끝나고 괴로움이 끝나고 슬픔이 끝나고 걱정과 염려가 다 끝이 나는 겁니다. 뭘 바라볼 때? 노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것은 불뱀 좀 제거해 달라니까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 바라니 왜 자꾸 이런 불뱀을 주세요. 좀 이런 불뱀 좀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불뱀이란 형편은 그대로 두고 노뱀을 만들어서 노슨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 노뱀을 바라보게 해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뱀에게 물렸어도 살고 또 물려도 살고 노뱀만 바라보면 불뱀은 나에게 아무 해도 끼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 호랑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 종이 호랑이 보고 무서워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불뱀 100마리 와라 물어 뜯어라. 다리 내주세요 그냥. 팔 내주세요. 물어, 자 물어, 물어봐, 물어. 더 물어. 너 물으면 너 죽어. 내가 죽는 게 아니야. 네가 죽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형편을 바꾸고 불뱀이라는 형편이 사라지는 그 세계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절망적 형편이 찾아와도 주님 한 분이면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것처럼 바로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봐야 여전히 죄 속에 빠지잖아요. 죄 씻어보려고 애를 써봐도 안 씻어지잖아요. 죄를 이겨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에 져서 또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너 바라보지 말고 노뱀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옮겨주시는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내게 돌아올 분기 주십시오. 분기. 왜요? 내게 돌아올 분기만 있으면 이거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분깃 있으면 돼. 분깃 가지고 살면 돼. 더 바랄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도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분깃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리고 그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보니까 사라졌어요. 망했어요. 망하더라고요. 분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망하더라니까. 왜요? 분깃이 자기를 살려주는 거 아니거든. 분깃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게 돌아올 분깃 주세요. 그거 가지고 다 바닥이 나고요. 이제는 죽음 앞에 이르게 되더라. 탕자가 그때 이에 돌이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다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분깃을 기대하고 자기 속에 자기를 믿고 자기 마음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실패하고 멸망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길이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가 어디로 돌아갔느냐 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떨어질 때마다 변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얘들아 저 거적대기 좀 벗겨라. 그리고 목욕시켜라.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당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당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변화가 찾아오고 당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면서 아버지 것으로 사는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당자가 아버지 것으로 사는 동안 궁핍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는 궁색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인색하고 그래 살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우리 어제 후원의 밤을 했습니다마는 후원하는 것도 좀 인색하잖아요. 사실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내 배불러야 다른 사람 생각하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디 신방 갔다 돌아오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아내가 뭘 갖다 주는데 한참 먹고 있는데 제 아내가 말끔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당신 나도 한번 먹어보라 소리 안 하고 먹냐? 어? 그렇네. 한 모금밖에 안 남았는데 니나 먹어라 하더라고. 사람이 그래 되잖아요.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아요. 기억이. 저희 집은 아버지가 도박을 하시고 술 좋아하시고 가산 다 탕진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들가운데 외딴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씩 보리개 떡을 쪄먹을 때가 있어요. 그 보리개 떡도 맛있지만 또 그 떡 여러분 아세요? 그 밀가루 막 반죽해가지고 그 밥 할 때 첫 번째 딱 밥이 넘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뚜껑 열어가지고 천 위에 쫙 깔아놓고 밀가루 반죽한 거 쫙 부어서 쫙 깔아놓고 솥뚜껑 딱 닫아놓고 밥 뜸 들이는 동안 그 빵떡이 쪄지잖아요. 그죠? 예? 그건 이제 뜸 다 들었다 싶을 때 뚜껑 열어가지고 제일 먼저 그 보자기 딱 싸가지고 딱 끄집어내가지고 양푼에 딱 받아놓으면 밥보다도 어디 더 관심이 가요? 그 빵에 더 관심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리개 떡을 하는 날 꼭 찾아오는 동네 아주머니, 저 윗동네. 윗동네는 이제 저희들 그 친척들이 많이 사는데 아주머니 뻘 되는 분이 계시는데 딸 부자예요, 그 집이. 그런데 우리 집에 보리개 떡 지는 날이면 그분이 꼭 나타나요. 아니 어떻게 그 보리개 떡 냄새가 동네까지 찾아가는지 모르겠어. 어디 기가 막히게 딱 짜가지고 내놓고 먹으려고 그러면 그 순간 나타나요. 그 처음에 몰랐는데 아, 이 아주머니는 맨날 우리 집 보리개 떡 지는 날만 되면 나타나네. 아이고 얄미워 죽겠다. 진짜 미워 죽겠네. 진짜 제 어린 마음에 밉더라고. 그 아주머니가 저분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어린 마음에 정말 그분 집도 못 살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한 번도 아이고 그 저 왜 자꾸 우리 분 개떡 쪄 먹을 때만 되면 나타나는 거요? 그 오지 마 하고 안 그러고 아이고 왔네 이리 와 이리 와 그 먹고 이것도 좀 싸가 하고 이제 막 챙겨주시는데 그것도 막 싫은 거야. 왜 싸주는지 모르겠어. 그냥 먹고만 가게 놔두지.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살다 보니까 뭘 알게 됐어요? 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요. 어제 우리가 후원의 밤을
행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피스 콘서트 그라샤스 합창단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우리가 후원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제가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공연이 다 마치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을 보고 이제 행사가 진행되는데 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었어요. 그 마인드 강연 하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마인드 강연 하는데 제가요 그런 분위기는 야 우리 교회에서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원래 150석이었거든요. 200명 가까이 와가지고 의자가 저 어디까지 쫙 깔려있고 제가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뭐 어수선하거나 뭐 웅성대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일제히 거기 있는 분들이 마음이 쫙 집중해가지고 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이렇게 이끌려오는데 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분위기를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다.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 후원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마음을 쏟고 온 성도들이 여기 오시는 분 못 오시는 분 알 것 없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후원을 하고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유튜브로 줌으로 쫙 방송을 해드리자 했는데 못 오신 분들 잘 보셨어요? 아,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안 보셨구만. 다 보셨죠? 네, 기뻤어요. 말씀 그대로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신 것처럼 야 이렇게 기쁘네. 이렇게 후원한다는 게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이네.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하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기쁨을 나눠주면 기쁨이 작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아니에요. 더 커져요 여러분. 내 100이라는 기쁨이 있는데 50이라는 기쁨을 나눠주고 나면 50밖에 안 되는 게 아니고 150이 된다니까요. 왜요? 내 기쁨 내 안에만 두고 있으면 혼자 기쁠 텐데 나눠주고 나니까 저 사람이 기뻐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더 기뻐지잖아요. 아멘.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1장을 읽었는데 29절을 보겠습니다.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로라는 왕은 애굽의 왕이에요. 이 애굽의 황제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번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왜 번민하지요? 이 꿈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이야?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지. 이 꿈의 의미를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꿈을 인하여 번민하고 있는 왕을 보면서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가 있었던 옛 일을 추억하면서 내가 왕께 범죄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히브리 소년 하나가 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바로의 잔에 술을 남아서 바로에게 드리게 될 겁니다.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 꿈 해석대로 제가 왕 앞에 있습니다. 그를 불러올까요? 불러오너라. 히브리 소년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불려왔는데 꿈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살찐 일곱 소. 살찐 일곱 소가 있는데 바짝 마르고 흉악한 일곱 소가 올라오더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소를 그냥 삼켜버리더라는 거지. 충실한 일곱 이삭이 있는데 바짝 마른 그 일곱 이삭이 올라오더니 역시 삼켜버리더라는. 살찐 일곱 소, 충실한 일곱 이삭, 이것은 7년 풍년을 의미합니다.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 바짝 마른 그 일곱 이삭은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7년 흉년이 찾아오면 그 전에 7년 풍년은 기억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세워서 이 7년 풍년이라는 기간 동안 흉년을 지날 수 있도록 예비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기근이 찾아오면 그 기근을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꿈을 해석해 줬어요. 꿈을 해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7년 기근을 인하여 애굽이 멸망을 당하게 될 건데 어떻게 하면 기근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기근을 피해갈 수 있는가? 그 길을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어리석은 데서 벗어나야 되는 게, 크든 작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형편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일을 정하신 분, 그 일을 허락하신 분, 기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왕은 그 길을 택한 겁니다. 바로 왕은 이제 7년 풍년을 생각하면서 그깟 7년 6년 못 이기겠어? 그렇게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7년 풍년이 오면 우리가 멸망을 당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길은 하나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가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애굽 제국의 황제가 정확하게 7년 풍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7년 6년이 그 다음 찾아오면 그 풍년을 기억조차 못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다. 너와 같이 지혜롭고 신에 감동된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그러면서 이 바로 왕이 자신의 권한을 다 요셉에게 넘겨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애굽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가만히 보좌에 앉아서 요셉이 하는 대로 다 맡겨놓고 쉬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기근이 찾아오자 가난해서 애굽의 양식이 있대 해가지고 창고 앞에 떡과 줄 서 있는데 요셉이 저기 치리자가 돼서 딱 지키고 있는데 요셉이 치리자가 된 것도 모르고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요셉이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양식을 구했어요. 양식을 구해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그들은 양식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가지고 간 양식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기근을 이기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양식 떨어지면 기근입니다. 양식 있는 동안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양식이 바닥이 나고 나면 기근이에요. 그래서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양식을 가지고 있는 요셉, 양식을 관리하고 있는 그 요셉, 그들이 양식을 구해서 그 양식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이나 기근이 남아 있으니까 요셉에게 속하여 질 때, 요셉에게 내려갈 때,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에게 속하여 질 때 그들은 요셉 안에서 비로소 기근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요셉에게 속하여 지는 것보다 양식만 사가지고 자기 길을 가는데 그 양식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고 그 양식이 기근을 이기게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왕인데도 자기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넘겨주면서 네가 내 집을 치리하라. 그러면서 모든 걸 맡기고 있잖아요. 여기 바로 왕처럼 권세를 가진 사람 아무도 없죠.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나? 있어요? 바로 왕처럼 권세를 가지신 분 여기 있어요? 내가 볼 때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여기 뭐 무슨 대기업 사장이라도 바로 왕만큼 안 될까? 아이고.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바로 왕만큼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바로 왕에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안 맡겨요? 당신이 내 집을 치리하십시오.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 장래를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주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바로 왕이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내려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바로 왕은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보좌를 아예 내드려야지. 맞아요, 맞아요. 아이, 말이 맞잖아요. 내 마음의 보좌를 딱 주님에게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주관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는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주하고 더러운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주님 나를 의롭게 하시면 의로워지는 거고, 그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살자고요. 당장 아버지 집에 가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아버지께 다 아버지 것으로 사는 삶이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것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궁핍하다는 건 여러분의 것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전전도행 가면 있잖아요. 재밌는 일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하고 성경학생하고 일주일 전도행을 갔는데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 거예요. 그러니 길을 가는데 가을이니까 감을 다 따고 도로가에 감나무가 있는데 홍시가 하나 달렸어요. 성교학생한테 야 저거 좀 따서 먹고 가자. 성교학생이 가더니 감나무 흔드니까 홍시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져와서 아이고 목사님 먼저 드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는데 할 줄 알았더니 집에다가 쏙 넣고 나오더래. 아, 나 기가 막히다 하면서 그러지. 어떤 형제팀은 가다가 차를 딱 세웠더니 세워져서 타고 가는데 타고 가면서 어디 갑니까? 예, 무전전도행 갑니다. 아, 그래요? 아, 무전전도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야, 나도 그런 생각은 해봤지만 한 번도 그런 전도행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 저 대신 전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고 2만 원을 주더라는 거죠. 그 2만 원 받았으니까 저녁 사 먹고 모텔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샤워하고 푹 자고 그 다음날 또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밥 주시고 또 뭐 물질 주시고 필요한 대로 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에? 그럼 대답은 별로 없지 뭐. 확실히 주신 거 믿어요? 근데 그분들 어떻게 했을까? 그 2만 원을 이 2만 원이 또 생기겠나 해가지고 2만 원을 쪼개가지고 일주일 사느라고 고생을 진탕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바보 같죠? 여러분도 그 형편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계산을 해보면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하는 게 100번 나은데 여러분 아무렴 주님이 내 죄를 씻으시려고 담당하시려고 오신 분이 다 담당해놓고 다 담당했다 그러지 죄를 남겨놓고 담당했다 그러겠느냐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아무런 그 예수님 우리 죄 다 씻어놓고 죄 씻었다 그러지 죄 남겨놓고 다 씻었다고 하는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냥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은 아니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5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5장 5절.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랑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네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가 너 자신을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걸 경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면 저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은 저주다. 이제 너를 위하여 너의 대사를 경영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의 생명을 노량물을 얻음과 같이 얻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후원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어제 하루 또 어제 저녁 후원의 마음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여기 프랭카드 보니까 뭐가 걸렸죠? 갑자기 웬 프랭카드냐고요? 예, 카드는 카드인데 프랭카드 무슨 프랭카드냐? 내일부터 집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번갯불에 콩을 튀겨 먹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예. 그럼 이제 내일 저녁부터 이헌목 목사님을 모시고 저녁 7시 반 화요일, 수요일, 오전, 저녁 이렇게 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이헌목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게 됐어요. 갑자기 된 일이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자기 된 일이지만 주님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되기까지 너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 그 사람이 그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거야.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입고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오전 저녁, 수요일 오전 저녁 휴가 좀 내세요. 시간 좀 내세요. 반드시 내가 이번 집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입자. 그 마음 가지고 모두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부로 내가 나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며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왔다면 내 것으로 살아온 그 길 버리고 이제 당장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그것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그러한 삶이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